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입사 면접 한 번에 울고 웃기 마련이죠. 마지막 관문까지 겨우 왔는데 한순간 실수라도 하면 취업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엄청난 면접장의 압박과 긴장감을 줄여준다는 면접 특효약이 취준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면접장의 긴장감 푸는 데는 옛날부터 청심환 하나면 제일 아니었던 건가요? 청심환을 능가한다는 이 면접 특효약의 정체가 뭔가 했더니 고혈압이나 부정맥 같은 심장질환 환자들에게 쓰는 혈압 조절약인데요. 심장 박동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면접 시 떨림을 줄여준다고 소문이 돌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 아니라 우울증 공황장애 치료제로 쓰는 신경안정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오죽 불안하고 절박하면 이럴까 싶기도 하지만 잘못된 약 복용으로 혹시나 건강을 해치게 되진 않을지 걱정이 앞서네요. 7월 19일 목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7월 19일 목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5409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박상철의 울엄마 전해드렸습니다. 사상 최대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취준생들 사이에서 혈압조절제와 신경안정제가 면접장의 압박을 이기는 특효약처럼 유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열어봤는데요.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게 원래는 무용이라든지 일부 실기 입시생들 사이에서 돌던 일종의 비방 같은 거였는데 취업난이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일반 회사에 취업하는 취준생들 사이에서도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할까요? 사실 그 마음 이해는 되는데요. 하지만 이 면접 특효약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모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인 만큼 용도에 맞지 않게 잘못 복용을 했다가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혈압 조절제는 혈압을 지나치게 떨어뜨려서 마비 증상이나 실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경안정제 역시 이명이나 구토, 저혈압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데도 관련 질환이 없는 경우에 약 처방을 받아내는 꼼수와 비법이 또 널려 있다고 하니까 이것 또한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취업난을 겪는 취준생들의 절박한 마음, 절실한 마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몸은 챙겨가면서 건강한 방법으로 해야겠죠. 모쪼록 마음을 더 잘 다스릴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생활 속의 한방에서는 100세 건강을 위한 어르신들의 100세 식탁 비법 살펴볼 거고요. 9988 건강 길라잡이에서는 한국인 암 발생자 수 5위로 나타난 유방암에 관련된 내용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유방암의 증상과 진단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건강을 위한 시간이죠. 마음 클리닉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 해주세요.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한방.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죠. 오늘은 100세까지 건강하려면 어떤 음식들을 즐겨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이 중요한지 배워보는 100세 식탁 시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100세 식탁의 주인공은 올해 75세 되신 김태식 어르신입니다. 키 168cm에 몸무게 50kg, 다소 마른 체격이시지만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탄탄한 근육을 갖고 계시고요. 건강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배아령 리포터가 어르신 만나 뵙고 왔거든요. 먼저 어르신의 평소 식생활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먼저 먹는 게 물이죠. 처음에는 옛날에는 냉수를 먹으면 시원하고 위장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온수로 그렇게 먹어요. 뭐 특이하게 뭐 좋아하는 반찬은 없고 뭐 멸치 조림, 콩, 김치, 오이김치 그 한국형 식사를 많이 합니다. 아 국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국 없이 그냥 마른 밥으로 먹는 걸 좋아하지 물에 마른 것도 싫어요. 점심은 이제 나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주로 밀가루 종류는 좀 많이 먹게 돼요. 속이 안 편할 때가 있어요. 뿌디그는 이제 그런 뭐가 있죠. 그래서 주로 저녁은 밥이라고 먹기보다는 뭐 미숫가루 한 컵 타서 먹는다든가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간식으로 먹어요.
네, 물을 많이 드시지만 식탁 위에 국물 음식은 거의 올리지 않는다. 이 점이 좀 특이해요.
예, 뭐 물 섭취량에는 평소에 마시는 물이라든가 혹은 국물이나 찌개 등으로 섭취하는 물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네.
이분은 이제 식사 중에 물 섭취를 매우 적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뭐 소화가 잘 되게 하려면 네. 식사 중에 물 섭취가 적어야만 소화액이라든가 소화 효소가 묽어지지 않으니까 좋은 건데요. 어쨌건 뭐 식사도 도중에 이건 안 드시더라도 네. 평소 마시는 물이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물도요. 차가운 물보다는 조금 따뜻하게 드신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도 보면 뭐 찬물이 좋다, 따뜻한 물이 좋다 의견이 참 분분한데 온수, 냉수가 특별한 차이가 있는 건가요?
뭐 기본적으로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은 차가운 물이 맞고요.
네.
냉성 체질이라면 따뜻한 물이 어울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의 바깥부분, 즉 피부 표면이 열하냐 냉하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네.
몸 속, 즉 비위장과 장이 열하냐 냉하냐에 따라 다르게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따르고 속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거기다 또 계절에 따라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름철은 심장의 기가 왕성하지만 신장의 기가 쇠약한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여름에 보면은 더워지면서 양기가 피부 표면으로 나와버립니다. 음기는 뱃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몸에 있는 양기 따뜻한 균이 밖으로 다 나와버리면 속은 더 차가워지겠죠.
그렇죠.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속이 차가운 경우가 많죠. 물론 뭐 열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 여름철에 뭐 찬 걸 먹고 배를 내놓고 저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다는
네.
다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름철에는 아주 열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차가운 음식물, 차가운 성질 가진 음식이나 냉장된 음식을 좀 줄이고
네.
가급적이면 따뜻하고 익힌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그 속이 냉하고 손발이 찬 그런 체질 분들이라면 반드시 네. 뭐 따뜻한 물 아니면 적어도 끓였다가 식힌 물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 그 무더운 여름이나 또 운동을 심하게 한다면은 이 몸의 겉면의 온도는 뭐 36도가 넘습니다.
네.
38.5도, 38도나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위장의 점막의 온도가 40도까지 이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때 뭐 냉장돼 있는 찬음료수를 벌컥벌컥 마신다 문제가 됩니다.
네.
이 온도가 높아져 있는 위장관의 그 차가운 뭐 0도 이래 되겠죠. 그죠? 뭐 5도 정도 되겠죠. 그 음료가 들어가면은 바로 그 부위의 혈관이 수축되고 경련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점막이 빈혈 상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몸이 냉한 분들이나 보통 체질의 분들은 그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배 아프고 쓸쓸하고 심하면 그로 인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위장 점막이 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여름에 끓였다가 식힌 물을 마시면 좋다. 오늘 온도가 15도 좀 넘으니까 좀 덜한 거고 괜찮은 겁니다.
예. 그러면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끓였다 식힌 물이 몸에 좋은 건가요?
일단 물을 끓였다가 식히면은 그 속에 그 풀려있던 공기량이 절반으로 줄게 될 뿐만 아니고
네.
이 물 분자들 사이가 더욱 치밀해지고 겉면의 압력이 커지면서 전기 전도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네.
또 어떻게 달라지냐. 세포 안에 물과 비슷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몸에 물이 빨리 흡수된다는 거예요.
네.
또 끓였다가 식힌 물은 생리활성이 높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 통과를 쉽게 해서 물질 대사를 왕성하게 해주면서 혈색소를 늘려주기 때문에 면역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근육에 축적된 피로 물질을 없애는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네.
피로가 빨리 오지 않고 감기라든가 후두염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끓였다 식힌 물을 마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르신은 소식이 생활화되어 있다고 하시는데요. 배가 부르면 숨이 차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그래서 간혹 소화가 잘 안 되는 밀가루 음식을 드시거나 조금 배부르게 점심을 드신 날에는 저녁을 거르시고 대신 간단하게 미숫가루만 조금 타서 드신다고 하거든요. 이런 이유로 식사를 거르시는 건 괜찮을까요?
그렇죠. 속이 안 좋거나 그렇게 할 때 그 식사를 한 끼 거르는 거는 비위장 건강 유지에서 잘하는 겁니다.
예.
특히나 뭐 낮에는 또 먹는다 하더라도 밤에 그렇다. 밤에 그렇게 속이 안 좋을 때 먹고 자게 되면 더 문제가
그렇죠.
생깁니다.
네.
예전에 제가 그 우암 송실 선생이 건강법 할 때
네.
이분이 밤에 출타고 늦게 돌아오면 늦게는 아예 먹지 않았다. 네, 그렇죠. 그건 뭐 속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네.
그렇게 했는데 평소에 위장이 좀 나빴던 분인데 이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천금요방이라는 책에 보면 음식을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적당한 양으로 섭취한다. 정시정량이죠.
네.
특히 노인분에서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간식을 자주 섭취하고 배고픔을 참게 된다면은 비위 기능이 손상되어 가지고 소화력도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 양은 절대로 많이 너무 배부르게 먹거나 너무 배고프게 먹어서는 안 된다.
네.
참아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히 아침은 조반의호, 영양 가치가 높고 흡수에 편리한 음식을 충분히 먹어라. 오히려 아침을 잘 먹으라 이겁니다. 점심은 오반가포, 일정한 음식을 섭취하되 과식만 하지 말아라. 저녁은 만판의소, 그러니까 저녁은 적게, 저열량으로 적게 먹어라 됩니다.
네.
이분은 그래도 밤에 미숫가루는 드셨으니까 괜찮은 거고요.
네.
그런데 이분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가급적 밀가루 음식은 줄이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청나라 때 조정동이라는 분이 쓴 노로항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보면 배고픈 뒤에 식사하며 식사를 거르지 않고 자주 조금씩 먹어라. 배 안 고플 때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침 일어난 다음에 바로 음식을 먹지 말아라.
네.
그리고 배가 지나치게 고프면 비위 기능이 허약해지고 배가 너무 부르면 기가 정체되기 때문에
네.
한꺼번에 과식하지 말고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다. 그래서 노인들일수록 4번, 5번, 심지어 6번까지 나눠 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김태식 어르신께서는 중년에 접어든 이후부터 근 30년 동안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걷는 것도 그냥 산책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나름의 규칙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이런 운동이 바로 본인의 건강 비결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운동,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르신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희 집은 남양주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강변 걷기 운동. 처음부터 빠른 걸음을 걷지 않고 경보로 걷다가 점점점 속도를 높여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죠. 이제 주위 시야를 갖다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속도. 그리고 이제 어느 목표물을 정해놓고 정면을 보고 빨리 걸음을 걷는 게 이제 속보. 이제 속보로 걷는 거죠. 지금 시력이 0.7. 젊을 때는 2.0이 나갔죠. 50대 중반 되니까 시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눈은 하죠. 좌로, 우로, 상호, 상하. 결명자. 그것도 이제 눈에 좋다니까 좀 먹고 있고, 그래요.
네, 경보로 시작해서 속보로 마무리하는 걷기 운동을 매일 1시간 30분씩 30년을 하신 건데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계속 이어오셨다는 게 참 대단한 점인 것 같아요.
예, 그 운동 효과를 보려면 속보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젊은 분들 40대, 50대까지 뭐 느리게 걸어봤자 운동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예.
자, 근데 이분은 이제 70대 연세인데 이 정도 하신다면은 운동량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리 걷기를 하니까 하체 단련되죠. 기의 소통이 원활해지죠. 열이 또 위로 올라가지 않고 심지어 올라있는 열도 아래로 잘 내려오게 되죠.
네.
잠도 잘 오게 되죠. 위하고 장 운동을 촉진시켜주니까 소화도 잘 되고 배변도 잘 되고 여러 가지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네. 또 운동도 운동이지만 평소 생활 속에서도 엘리베이터를 거의 타지 않으시고요. 웬만하면 계단을 이용하신다고 해요.
예, 그게 좋습니다. 그 전에 소개해드린 드린 적이 있죠. 일본 예. 최고의 노학자. 바로 107세까지 장수했다가 작년에 돌아간 분 히노하라 시게야키. 예. 이분 말이죠. 건강한 마음과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걷는 습관을 들이라고 했습니다. 뭐 걷기도 하지만 또 그분도 평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90 넘고 100세가 되어도.
네.
고속철도역이나 공항에서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 에스컬레이터나 이것도 안 탄다는 겁니다.
그래요.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세 번 정도 출장을 가는데
네.
그런 데서 6kg에서 8kg의 짐을 양손에 들고서도 빠르게 걷고 계단을 안 오른다는 겁니다.
네.
심지어는 계단을 두 계단씩 오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107세까지 장수한 거지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르신께서 지금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시력인데요. 시력이 노화되는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예, 당나라 때 명의 손사막 선생 얘기를 해드리죠.
예.
이분이 1400년 전에 무려 102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요즘 나이로 보면 한 125세에서 130세 정도. 뭐 최고 수명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손사막 선생이 그렇게 장수할 수 있던 비결을 따라해 본다면 뭐 눈의 노화든 뭐든 노화를 늦출 수 있을 것
네.
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명인들의 장수 비결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그렇죠.
자, 이 손사막 선생의 비결 가운데 사지를 근면하게 매일 운동하고 으스로를 행하여 질병을 다스렸고 또 그러기 위해서 산에 올라 직접 약초도 채집했다.
네.
음식을 절제하며 오래 씹고 천천히 삼켰으며 배부르게 먹지 않고 술은 과도하게 마시지 않았으며 식후에 양치하고 잠잘 때 입을 벌리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특히 중요한 게 이분은 말이죠. 매일 권법, 안마, 기공 이 세 가지 단련을 하루도 빠짐이 진행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냐.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음동설안이나 폭염이나 상관없이 몇십 년을 하루같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말이죠. 그분이 정말 불세출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네.
일반인은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일반인이라면 몸 상태라든가 기후 상태에 따라 단련하던 것도 쉬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이 쉽게 따라해볼 수 있는 수련법도 따로 있나요?
아, 그것도 있습니다. 이 손사막의 장수 비결 가운데 양생 기공 동작 1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렸죠.
네.
요즘 말하면 건강 체조 같은 겁니다. 누구든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번 한다고 하루 한다고 금방 효과 보는 게 아니고
예.
꾸준히 오래 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3가지 가운데 눈 운동이 있어요. 눈을 자주 돌리면 됩니다.
네.
눈을 감았다가 힘을 주어서 뜨고 눈동자를 왼쪽에서 위로 오른쪽으로 아래로 돌립니다. 또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각각 세 번씩 반복하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손바닥을 36번 마찰시키면 따뜻해지게 열이
그렇죠.
생기겠죠.
네.
그것을 눈 위에 얹으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한다면 눈의 활동력이 강화될 수 있고 근시나 난시도 도움이 되는데
네.
어쨌든 이분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시력 때문에 그 결명자차를 드신다고 하는데 사실요
네.
열이 많이 위로 달아오르는 체질이 아니라면 별 도움이 안 되고 또 이게 기운을 가라앉힙니다. 차라리 그보다는 구기자차라든가 국화차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호골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 노화란 게 말이죠. 성장이 완성된 시점, 즉 20대 초반 무렵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뭐 그런데 본격적으로 노화가 시작되는 것은 40대 초반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네.
노화 조절법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이걸 제대로 설명드리려고 하면 몇 시간 가지고도 부족해요.
그래요.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노화 조절법 가운데 가장 강력하면서 세계적인 노화학자들이 모두 인정하는 쉬운 방법이에요. 이미 뭐 흰쥐나 원숭이 실험을 통해 입증이 됐습니다.
네.
둘째, 운동. 운동해야 면역력 증가, 기억력 증진, 혈액순환 촉진 효과가 있고 또 운동을 한다는 자체도 활성산소, 즉 나쁜 산소 생성을 좀 증가는 시켜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활성산소를 제거시키는 힘이 월등히 증가되니까 좋은 겁니다.
네.
다만 과격하게 힘들게 운동을 많이 하면은 오히려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서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니까 이건 주의해야 돼요. 셋째, 항산화 물질 섭취입니다. 사실 우리 몸 속에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없애주기도 하는데 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그 방어 체계가 점점 약해집니다.
네.
40세를 넘어서부터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비타민 C나 E 그리고 미네랄 중에서 셀레늄이나 아연이 들어있는 그런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뭘 먹으면 되느냐? 네. 음식을 잘 먹으면 돼요. 전에 말씀드린 10대 장수식품 즉 슈퍼푸드를 비롯한 음식에 골고루 들어있으니까 음식 잘 먹으면 됩니다.
네.
넷째가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아무리 앞에 다른 거 잘해도 스트레스 네. 받으면 소용없습니다. 욕심을 적게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좋은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100세 식탁의 주인공 75세 김태식 어르신 만나뵀습니다.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들 많이 갖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2792번 쓰시는 분, 저는 서리태콩을 심고 있어요. 아니 날씨가 뭐 이렇게 덥대요? 바람이 조금 불면 선선하긴 한데 그래도 11시가 되면 들어가렵니다. 이진 씨 더위 조심하시고요. 김부자의 일자상서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일사병, 열사병 요즘 정말 조심해야 되는 날씨입니다. 우리 2792번 쓰시는 분도 해 너무 뜨거워지기 전에 작업 마무리하고 잠깐 들어가서 쉬시다가 또 일 진행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청하신 곡 바로 전해드릴게요. 김부자의 노래입니다. 일자상서.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한국인에게 가장 흔히 발생하는 암에 관해 알아보고 있죠. 지난주부터는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15년도 대한민국 암 발생 통계에서 다섯 번째로 발생자 수가 많은 걸로 나타난 유방암에 관련된 내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립암센터 유방암 전문의 이시연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방암의 증상 또 진단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방암을 의심해볼 수 있는 증상 뭐가 있나요?
유방에 뭔가 만져지는 경우라든지 또는 유두에서 초콜릿색이나 핏빛의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또는 이제 젖꼭지, 유두의 피부가 습진처럼 벗겨지는 경우 등이 해당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여러 증상 중에 아마 유방에 멍울이 잡힌다 이런 증상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유방에 이런 멍울, 혹이 있다고 해서 다 암은 아닌 거죠?
그 유방에 뭔가 만져진다고 해서 모두 유방암은 아닙니다. 그 젊은 여성, 특히 20, 30대 여성들이 이제 유방에 흔히 만져지는 혹은
네.
섬유낭종, 뭐 섬유선종 등 소위 이제 무릎이라고 하는 그 유방의 양성 종양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유방암도 딱딱한 혹으로 만져질 수 있지요.
그러면요, 유방하고 유두가 그 찌릿찌릿하고 불편한 통증이 있어서 이게 혹시 암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그 유방이나 유두의 통증에 대해서 그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흔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일반적으로 유방의 통증이 유방암하고 관련된 경우는 사실 매우 드뭅니다. 그 유방의 통증이 유방의 염증하고 동반된 경우에는 이제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일부의 매우 진행된 유방암들은 그 염증성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더 흔한 거는 유방의 단순 염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통증만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과 연관성이 적습니다.
그러면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피부가 벗겨지는 경우라면 유방암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유두의 분비물은 정상 상태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 양성 종양이나 유방암이 유관을 침범하거나 육안에서 발생되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쪽 유두에서 색깔이 투명하거나 모유와 같은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라면 그 생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쪽 유두에서 나오면서 특히 분비물 색깔이 초콜릿색이나 이제 핏빛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예. 이런 경우에는 양성 유두종 또는 유방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유두에 염증이나 습진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는데
예.
유방암 중에서 특히 유두를 침범하는 이제 파제트병이라는 유방암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유두에 습진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병이 진행이 될수록 유두가 점차 이제 뭉그러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가 검진을 해보고 증상을 쭉 봤는데 뭔가 이상하다, 유방암이 의심이 된다 하면 병원에서 정확하게 검사를 받으셔야 할 텐데요. 유방암을 진단할 때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검사들이 뭐가 있나요?
그 유방암 진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는 그 유방 촬영 검사입니다. 이제 유방을 압박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러한 검사에서 이제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멍울에 음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초음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요.
예.
그 소금이나 설탕을 뿌려놓은 것 같은 흰색 점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미세석회라고 하는데
예.
이런 병변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이제 유방 촬영 중에 확대 촬영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 유방 촬영 같은 경우를 안 하고 초음파 검사만 받으면 안 되는지 궁금한데 아마 건강검진 받고 나서 다들 여성들이 하는 얘기가 유방 촬영 검사가 가슴이 꽉 눌리면서 너무 아프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네.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 유방 촬영 검사는 유방하고 가슴 근육의 일부를 포함해서 이제 압박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되고요.
네.
적절한 압력을 가하지 않게 되면 이제 유방 조직이 펴지지 않아서 환자가 오히려 많은 X선에 노출이 되고 그 사진 또한 이제 부옇게 흐려져서 제대로 찾기가 어렵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압박을 가한 후에 촬영을 해야지 선명하게 보여서 진단에 도움이 되고요. 유방을 누르지 않고 촬영하는 촬영기는 없습니다. 특히 초기 유방암 환자는 이런 미세석회화 병변이라고 해서 하얀 점으로 나타나는 부분들로 나타나는데 특히 유방을 압박하는 유방 촬영 검사에서 가장 잘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초음파만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세석회로 관찰되는 초기 유방암들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게 될 수 있지요. 그래서 특히 40세 미만 젊은 여성인 경우에는 그 선별적으로 유방 초음파를 먼저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유방 촬영 검사를 해야 합니다.
또 생리 기간 중에는 유방 촬영을 피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실제 그런가요?
그 보통 생리 그 약 2주 전에 이제 배란기 전후로 유방 조직이 가장 단단히 이제 부어 있어서 유방 촬영 검사를 할 때 이제 통증을 많이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생리를 시작한 후에는 오히려 유방이 부드러워져서 유방 촬영 검사할 때 그 상대적으로 통증이 덜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느 시기에 촬영을 하든지 간에 검사 결과에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유방 확대술을 받아서 만약 가슴에 모형물을 넣은 경우라면 유방 촬영을 하는데 조금 곤란한가요? 어떤가요?
그 확대 수술을 위해서 보형물을 넣는 경우에는 그 또한 이제 일반적인 유방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삽입된 보형물이 이제 손상되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보형물을 약간 뒤로 밀어낸 상태에서 촬영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확대 수술을 받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는 유방 조직이 검사에 적게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유방 초음파 같은 것을 함께 시행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 검사 결과 유방에 혹이 있다더라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이 혹도 양성, 악성을 구분하기도 하잖아요.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악성인지 양성인지도 구별을 할 수가 있나요?
그 우리가 유방 촬영 검사나 초음파 검사에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등급을 구별하게 돼서 이제 유방암과 감별이 필요한 그러니까 유방암과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네.
감별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유방 촬영 후에 뭐 치밀 유방 소견이다 이런 이야기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유방암 위험과 이 치밀 유방이 관련이 좀 있나요?
그 치밀 유방이란 말은 진단명은 아니고요. 유방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네. 치밀 유방이란 말은 유선 조직이 풍부하고 지방 조직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유방 촬영 검사에서 유방이 하얗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유방 촬영 사진에서 유선은 하얗게 지방은 검고 투명하게 나타나는데
네.
유방암을 포함해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유선에 생기니까 정상 유선 조직과 같이 하얗게 보이게 돼서 그 구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젊은 여성인 경우는 대체로 치밀 유방이 대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선 조직이 줄고 지방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어서 이제 그렇게 되나 사실 우리나라 여성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아도 치밀 유방 소견이 굉장히 많이 관찰됩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치밀 유방의 경우에는 그 유방 촬영 검사 예민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보조 검사로 유방 초음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 유방 촬영 후에 미세 석회화 소견을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많던데 이건 어떤 의미죠?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석회라는 것은 이제 소금이나 설탕을 뿌려놓은 것 같은 하얀 점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네.
촬영 검사에서 미세석회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모양과 크기, 숫자나 이제 분포돼 있는 패턴을 보면서 그 부분이 유방암이 의심되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유방 촬영 검사 중에 그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하는 확대 촬영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네.
유방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석회화 소견이 보이는 경우라든지 물혹이 보이고 뭐 양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양성인 경우에도 제거를 하나요?
그 유방 검사에서 혹 또는 미세석회 같은 이상 소견이 관찰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조직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등급을 평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결과가 양성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추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6개월 내지 1년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시행을 하고요. 이전의 검사와 비교해서 그 등급이 나쁜 방향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유방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암이라고 확진을 하는 데는 대개 어떤 검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내놓는 건가요?
유방암이 의심되면 이제 관찰되는 진단 방법에 따라서 조직 검사가 나뉘게 됩니다.
네.
초음파에서 혹으로 관찰되는 유방암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음파를 보면서 소위 총조직 검사라는 것을 시행을 하는 방법인데 가장 많이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그 보이는 혹 주변에 국소마취 주사를 놓고 초음파로 그 위치를 확인하면서 약간 굵은 바늘을 총처럼 발사해서 3개 내지 6개 정도 조각을 조직을 얻게 됩니다.
네.
더 많은 조직약을 얻고 싶은 경우에는 이제 음압을 걸어서 조직을 얻는 방법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만모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총조직 검사나 만모톰 같이 조각을 내서는 이제 진단이 어려운 이제 일부 세포 종류들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실에서 조직을 전체를 제거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상 소견이 혹이 아니라 미세석회로 나타나는 네. 경우에는 그 위치를 초음파로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유방 촬영 검사를 하면서 미세석회가 있는 부분에 가는 철사침을 삽입해서 그 표시한 다음에 수술장에 들어가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제 미세석회 병변에 대해서 만모톰으로 조직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유방암의 증상 또 진단에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국립암센터 유방암 전문의 이시연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릴게요. 휴대폰 뒷자리 0626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입니다. 진시몬의 노래예요. 너나 나나.
인생 먹고 벗고 살아보아도 너나 난
우리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마음 클리닉. 매주 목요일에는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건강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신건강의학과 김병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음 클리닉의 문을 두드리신 분은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후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늘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민자영 리포터가 직접 만나 뵙고 왔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먼저 들어보고 와서 자세한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소문동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저희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었는데 뭔가 죽음이나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이라는 게 전혀 없었는데 한번 내가 그런 거를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자꾸 제 마음속에서 이제 소중한 사람을 더 이상 잃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과 갑자기 또 내 주변에 소중한 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서 사고로 인해서 뭐 안 좋은 일이 발생할까 봐 저는 이렇게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남편이 약간 토목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험한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잦은 상처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서 남편을 더욱더 막 이제 좀 조심하라고 잔소리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더 좀 마음을 편하게 먹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이런 경험이 있진 않더라도 아마 이 이야기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20대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 그 두려움이라든지 충격 굉장히 컸을 것 같고 또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어린 시절 뭐 청년기 성인기가 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돌아가는 경험은 그쵸. 사실은 뭐 계속해서 뇌에 각인되어서 그와 유사한 상황이라든지 건강, 죽음과 관련된 어떤 신호나 사인만 봐도 예전의 일들이 떠올라서 아마 또다시 공포감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사실 사연을 주신 분도 한편으로는 이런 기억이 아버님의 죽음이 네. 트라우마의 기억처럼 아마 의식 속에 남아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이건 내가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시간이 흐르면 지워지겠지 해도
네.
그 충격 경험이 굉장히 크다면 잠재적으로 계속 불쑥불쑥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잊었다 싶어도 뭔가 건강과 관련된 사인이 나타나면 또다시 마치 물속에서 불쑥하고 튀어오르는 공처럼 의식 속에 튀어오르기도 하죠.
그렇 또 이분의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의 그 불안한 이유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충격 때문이다라는 부분은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걱정이나 불안이 잘 해소되지 않은 채 10년 가까이 반복되는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 혹은 뭐 초기 성년기에 가족을 잃는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많은 경우에 본인이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원인과 관련된 어떤 질환에 대한 공포를 자기 자신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조금만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뭐 그러면 내가 심장병으로 혹시 급사하는 거 아니야? 조금만 위험한 사고가 닥칠 것 같으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공포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 내 머릿속에서는
네.
자동사고라는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네.
불안을 자극하는 유사한 상황이 떠오르면 뭔가 스스로 예전의 일들이 떠오르고요.
네.
그것을 파국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극단적인 상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별것 아닌 일에도
네.
내 머릿속에서는 마치 무슨 큰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불안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자동사고가 나의 불안을 증폭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뭐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뭐 지병이 있으셨던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러운 사고였다고 네. 하셨잖아요.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을 겪고 나니까 불안감이 더 커지신 것 같은데 특히나 지금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이 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요소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걱정을 좀 덜어낼 방법은 없을까요?
네, 사실 불안 장애를 가지신 분들, 불안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맞아요.
예, 내가 뭔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공포감이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아.
그래서 남편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네.
남편이 좀 바쁘시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아내에게 전화를 좀 해주시면 아내가 아, 남편 잘 있구나. 아, 항상 이때 전화 오는데 전화 듣고 나면 내가 좀 안심해도 되겠구나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남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내 마음이 좀 편해지도록 뭐 퇴근 무렵이라든지 중간에 전화를 한번 주세요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서 불안이 경감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네. 저도 예전에 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잠수사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항상 일 끝나자마자 아내나 가족들에게 전화하는 게 일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이런 불안하거나 좀 걱정되는 상황에서는 남편분도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버지의 죽음이 아마 이 사연 주신 분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일 텐데 지난 일이고 그게 지금 현재 계속 반복되는 일이 아니다. 조금 안심을 하고 걱정을 덜어내도 된다. 이런 마음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불안을 조절하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의 불안을 현실적으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안을 좀 느끼고 있구나.
네.
예측 못하는 상황이 좀 생길 것 같아서 내가 불안할 수도 있겠다라고 네. 불안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 오히려 더 편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내가 느끼는 불안은 과거 일과는 관련 없다라고 스스로에게 재해석해주는 자기 자신에게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한데요.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불안이 조금 강해진다면 주의를 우선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늦은 시간에 남편이 조금 늦는다, 그래서 좀 불안해진다라고 하면 음악을 듣는다든지 뜨개질을 한다든지 일부러 TV 프로그램에 몰입해본다든지 주의를 다른 곳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1차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뭔가 특별한 방법 이론적으로 제시된 것도 하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이런 경우에 간단하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버터플라이 허그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죠?
예. 쉽게 말하면 그 나비처럼 네. 내 몸을 다독이는 거예요. 양팔을 가슴을 중심으로 교차시키고요.
네.
그리고 오른손, 왼손으로 그 쇄골 아래쪽을 다독거려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순차적으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아, 나비의 그 날개지처럼.
네. 나비의 이렇게. 날개지처럼 내 몸을 다독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복식호흡도 하시고요. 아, 나는 지금 편안하다라고 읊조리시면서 내 어깨를 다독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건 1997년에 멕시코에 큰 지진이 허리케인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허리케인 생존자들에게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 쓰였던 기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나
네.
공포 불안이 해결되지 않는 환자분에게 자기관리 방법으로 널리 알려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안정감을 주는 그런 행동이 되겠네요.
네. 사실 불안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신체적인 체감, 즉 내 몸이 좀 편안하다라는 느낌, 누군가 내 몸을 다독여준다라는 느낌이 들면 불안이 경감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언제나 누구에게 기댈 수는 없잖아요.
네.
스스로 내 몸을 다독여주면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다독여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이 불안을 잠재우는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마 소중한 사람을 잃었던 그런 힘든 경험 때문에 지금 또다시 나에게 그 소중한 사람이 떠날까 봐 걱정이 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는 시간보다 함께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는 데 더 집중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마음클리닉 함께했고요. 정신건강의학과 김병수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열심히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 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 패드를 드립니다. 오늘도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